4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기쁘게 했던, 행복하게 했던 소식 이 혹시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소식이 나에게 들려져서 그 소식으로 내가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던 그런 소식, 아니면 반대로 어떤 소식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어려워졌거나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 열심히 직장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했던 사람에게는 취업이 되었다는 소식, 아픈 사람에게는 그 병이 다 나았다는 소식, 요즘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주식에 투자한 사람에게는 주식이 올랐다는 소식, 열심히 열심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을 부어서 청약을 넣었더니 그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식,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 기쁘잖아요.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요. 이런 좋은 소식, 이런 좋은 소리를 듣고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것과 좀 비교할 수 없는, 잠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좋은 소식, 좋은 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리,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복된 소식,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부어주셨습니까?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모아도록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 이 복된 소식을 나 혼자만 갖고 있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아마 그것을 부정하거나 모르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소리가 세상으로 들려지도록. 과거의 가장 대표적인 복음전도 예수천당 부신지요.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죠. 잡혀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쨌거나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이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셨고,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삶이셨고, 예수님의 삶의 과정은 결국 그 복음이 어떻게 들려지고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이 이사야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주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보내셨다라고 예언했고,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셨던 그 모든 삶의 어떤 결과는 그런 거예요. 포로된 자,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는, 세상의 거짓된 진리로 눈이 어떠었던 자들이 다시 눈을 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갇혀있고 억눌려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참 자유, 참 생명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결과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결과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풀어놓고자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그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핵심적인 모습은 참 자유와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과거의 어떤 어둠의 속박 안에, 죄와 사망의 그 가침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져서 자유케 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죠. 그거를 다 갇혀 있었는데 내가 해방됐어. 그러니까 나 혼자 해방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갇혀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노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게 구원받은, 이미 복음을 받은, 참 자유와 생명을 얻은 우리 삶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 오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는 더 무엇인가 어렵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쓰레기집을 청소해주는 청소업체 사람들의 이야기 봤어요? 처음에는 그 유튜브 썸네일에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집에 살 수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보게 됐어요. 진짜 집이 쓰레기장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상상을 초월한 쓰레기장. 근데 이유는 그거죠.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에 자기가 먹던 거 뭐 이런 게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확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진짜 청소업체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무료로 신청을 하면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는 그런 일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왜 이렇게 됐는지도 인터뷰를 나누는 장면들이 잠깐씩 나와. 그 중에 이제 한 여성의 집이 나왔는데 막 집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장을 치우는데, 인터뷰에서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는가 물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서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한, 그리고 그 상황들을 막 소리가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밖을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는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 이 상황 자체가 이분한테는 정말 미치는 상황이 된 거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자기를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갇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굉장히 이걸 보면서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문을 두드린대요. 왜? 교회 가자고. 교회 가야 산다고. 계속 와서 두드리는. 이 여성한테는 그 소리가 세상 무섭고 자기를 진짜 목 조르듯이 옥주에 오는 소리로 들리는 교회 가서 두드리는 그리고 막 교회 가서 목사님 상담만 받아보래. 남자에 대한 이미 말도 안 되는 트라우마가 이 여자에게는 너무 강한데 목사님도 남자잖아. 그걸 만나러 가자고 하는 얘기 자체가 이분한테는 미치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이 집사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살리려고, 좋은 마음으로는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일이겠죠. 근데 과연 진짜 이 여성에게는 그 소리가 복된 소식으로 들려올까? 정말 내가 살고 싶고 들어야 되는 이야기로 들려질까? 아니면 나를 더 죽이는 소리로 그 소리가 들려질까? 이 여성분 주변에 자기를 어렵게 하는 많은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꺼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전도하러 온 집사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과연 뭘까? 복음이 과연 어떤 걸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엇이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삶 자체셨는데 그분의 삶은 어땠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가득한 자들 찾아가서 그들의 멱살을 지으시면서 협박하듯이 너 나 안 믿으면 죽는다 라고 하신 적이 과연 있으셨는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서 무례하게 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는가? 아무 소망 없는 상처 가운데 깊은 자를 찾아가셔서 그의 상처를 무시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모습을 예수님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가? 제가 아는 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 안에서 이러한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인 건 분명하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서 대하신 예수님의 삶의 태도 안에는 그들의 상처를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무례히 행하거나 그들을 협박하면서 강압적으로 무엇인가 그들의 삶을 좌지우시하셨던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 옆에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시며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주시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시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여시는 작업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하시려고 맘먹으셨다면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하실 수 있으셨겠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한갓 하찮은 인간의 그 상처쯤이야 무시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교만을 떠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분노를 행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절망과 슬픔과 상처와 소망 없음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공감하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그들에게 복음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에 우리는 복음이 진짜 좋은 거라고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 복음이 복음 될 수 있도록 행하고 있나 말하고 있나 살고 있나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례하게 행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상황과 상처와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진짜 속된 말로 아가리를 붙잡고 거기에 무작정 밀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맛있게 느껴지겠습니까? 아, 이거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듣겠습니까? 어딜 가면 이걸 또 먹을 수 있지라고 궁금해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은 일이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정말 복음이 내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깊은 상처를 외면하시며 우리의 두려움들을 다 나 몰라 하시며 내 삶의 공감은 일체 하지 않으시면서 너 무조건 나 믿고 따라와야 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슬퍼할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다시 새 생명을 주시며 소망을 주셨던 그 예수님. 근데 오히려 우리는 마치 전혀 그런 적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례하게 행하고 있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누군가를 향해서 무례하게 행동한 적은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는 거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너에겐 복음이 필요해. 무례하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게 다 무례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나를 희생시켜서 그들 앞에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보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희생도 하지 않고 낮아지지도 않고 우리가 마치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필요하고 나는 있으니까 혹시 그런 모습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3세계 혹은 이제 동남아시아 소위 말하는 후진국들을 볼 때 딱 그냥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도와줘야 되고 나는 뭔가 가진 게 많고 그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뭔가 도와줘야 될 것처럼 은연중 우리의 마음과 태도 안에 그 사람들보다 내가 마치 더 낫고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월등히 우리가 비교할 수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 은연중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마치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자인 것처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고 내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복음의 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무례하게 복음을 전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 때 그 복음이 정말 필요한 그들에게 참 복음으로 들려질까? 그 소리가 진짜 복된 소리로 들려질까? 여러분 이 세대는 계속해서 더 많이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져가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의미가 없는 세대로 더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복음의 소망이 없어서? 아니요. 세상은 더 이상 복음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색깔이 노란색이면 노란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무관심하든 관심이 없든 딱 봐도 아 저건 빨간색인 게 티가 나요. 근데 그 빨간색이 계속 섞여요. 섞이다 보면 빨간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빨간색을 잃어버리겠죠? 그럼 나중에는 이게 빨간색인지 갈색인지 이게 뭐 보라색인지 구분이 안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더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검정색이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색과 맛이 희석되는 순간, 그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맛과 색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고 색을 잃어버리고 섞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치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맛과 색이 내 삶에 살아있는가? 맞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 없을 수 있어요. 복음보다 더 자기에게 빛나게 할 만한 걸 쫓아갈 수도 있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이라는 맛과 색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딱 봤을 때 색이 다르네. 누군가 우리를 맛봤을 때 맛이 다르네. 라고 우리를 구별해 줄 수 있는 맛과 색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섞일 대로 다 섞여서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봐도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복음, 우리로 인해서 맛봐야 될 그 복음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복음 전파가 가능할까? 예전 같으면은 예천남 불증지어 들을 사람은 귀는 자는 듣고 믿을 사람은 믿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섞이고 퇴색돼서 이제는 그 소리가 그 소리로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주 과거에는 예수천나 불신지옥하고 열심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뭔가 다를 거다라는 나름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교회 하면은 다를 거라는 기대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거라는 기대치. 과거에는 그 기대치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는 놈이 더하다는 듯이 교회 다닌 사람이 더하고 목사가 더하고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외치는 사운드 가지고는 구별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 그걸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우리, 복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 복음의 맛과 색이 살아있는가? 그 참 자유와 참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겸손히 낮아져서 이 땅의 복음을 무엇인지 보여줬던 삶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낮아져서 참 복음과 이 참 생명을 전하는 삶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상종 못할 사람인 것처럼, 내가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나보다 저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 착한 행실이 진짜 맛과 빛을 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그것이 필요한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 맛과 빛을 보여주는 것.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와 맞서 싸우고 자꾸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자꾸 우리 스스로 사망의 속박 가운데 있으려고 말하는 것들로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참 자유와 생명이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희석된 상태에서의 삶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한 맛과 빛을 갖고 있는 상태로 그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복음이 이 땅 안에 들려질 수 있는 스피커 역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맛본,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진짜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비춰보면서 내가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